갈라디아 오늘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성도들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아주 경고조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울이 교회를 저주했다고 할 만큼 조금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애탔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속임수로 유대주의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비난과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전한 게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전한 복음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부터 계속 본인이 받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쭉 하고 있는데 대략은 한 6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계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독립되어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11절 12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는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바울이 이제 율법 지키지 마라, 율법이 이미 폐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내가 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얘기할 때 뭔가 내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변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15절부터 17절에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인지 모르냐라고 얘기할 때에 처음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만 들었지 나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 시에도 오직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사도가 맞다. 이렇게 이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10절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내 얘기를 다 듣고 정말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 사도들이 다 인정했다. 이런 내용을 2장 1절부터 10절로 쭉 풀어냅니다.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이방인 출신의 제자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계시를 주셔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얘기는 막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혜 있는 것이죠. 여러 회의에 이렇게 나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그 회의를 주관하거나 그 회의에 대표되는 사람들 먼저 만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게 계속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정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이 약속하셨던 그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율법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당연히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범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나의 형벌을 그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갚으셨다고 하는 의미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갚으셨다는 의미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자들은 함부로 율법 어기도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한테 뭔가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율법 상관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보통 사람들이 율법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수준하고는 상관없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자유로운 자.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로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떤 사실 뭐 아니 그렇게 디도라고 한 사람 한 명 할례시키는 게 어려운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시키면 되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 한 명이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이제 이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그 유력한 자들이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들 또한 우리가 내가 사도임을 인정해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그들이 인정했다. 아, 그리고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과거를 얘기를 쭉 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여러 독립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게 하셨다가 오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 이제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럼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 교회를 이끌고 갔던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인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전체가 인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들을 계속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는 아주 특별한 한 케이스를 듭니다. 베드로를 야단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 그 다음에 율법으로 얻고자 하는 의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왔으니까 그 이방인 출신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대접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보낸 어떤 야고보 밑에 있는 제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같아요. 이런 구절을 볼 때는 아마도 사도행전 15장 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총 결의가 있던 아마 그 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밥 먹고 있다가 도망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외식에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해놓고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 보고 유대인의 삶을 살라고 하냐. 그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핀들레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도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의식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단언한 것이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동일한 신자들인데 그 안에도 깨끗한 자, 부정한 자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깨끗한 자, 부정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보다 위아래를 얘기하는 깨끗한 자, 부정한 자를 가르는 모세의 의식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핀들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 나중에 후반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서 완전하고 충분하신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이 완전한 구원을 다시 율법 아래로 가져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사단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수단인 율법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요. 만일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왜 그러냐? 율법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그러냐? 주님은 구원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단이 속삭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딥힌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정말 네가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넌 여전히 죄인이다. 왜 그러냐?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그러냐? 실상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자기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단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이런 유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깨끗한 자, 부정한 자에 대한 의식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고도 다시 구원을 율법 아래로 끄집어 땡기는 이런 일을 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별 생각 없었겠죠.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나바도 그러한 어떤 외식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더 높이 생각한 그 외식에 사도 바나바도 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맨 꼭대기가 하니까 그 맨 밑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니까 감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제일 수장이잖아요. 사도들 중에도 최고의 인도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인물인데 그 베드로를 갖다 놓고 바울이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야단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데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도 살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막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있었던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 사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정죄했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의는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음을 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주의가 명시한 규례들과 요구들을 준행하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의와 용납을 받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들을 준수하고 많은 요구들을 준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율법 지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믿음의 수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율법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유대주의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리새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율법을 폐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의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몸으로 일평생 해왔잖아요. 머리가 아닙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율법을 지킨 단들 의로울 수 없구나.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누구를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억 년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고 이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탁월한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저 믿는데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믿으니까 교회 가잖아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한 믿음은 내가 1억 년을 살아서 1억 년을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발견한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아까 사단의 속삭임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언급을 먼저 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받고 다시 그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완전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래 죄인이고 나에게 임한 것은 율법으로 사형 선고밖에 임한 게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모든 요구를 갚으셨기 때문에, 예,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의 요구를, 모든 요구를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랫동안 제가 이제 언급을 여러 번 해왔었지만, 오랫동안 많은 이 신학자들 아니면 이제 앞서간 선배들의 사이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울의 최고의 고백이고 바울의 신앙의 최정점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최정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인지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시작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와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킨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삶이 신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신자의 생활 규범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평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거든요.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막 하면서 자기 목숨, 자기 가정 책임지려고 막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인 줄 알고 막 살아왔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매여 있었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매여 있고 생각이 매여 있고 사상이 매여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에요. 다 매여 있습니다. 죽을까? 아니면 힘들까? 어려울까? 어떻게 고난당할까? 전부 이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그 크고 뛰어나고 강력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가 나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셨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자유롭겠냐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얻을 수 없는 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믿어져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믿어져서 아낌없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던지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눈뜨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과감한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 옛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삶의 방법은 내가 이거였는데 지금 눈뜨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절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피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믿고 내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의로울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제발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으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중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축복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 또한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점점 깊어지고 다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